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A부터 Z까지 영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용어를 통해 미국을 알아보는 ABC 아메리카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용어가 아니라 이름이 O로 시작하는 인물 알아봤죠?
네, 현재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 알아봤는데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1961년에 하와이주에서 태어났고요. 컬럼비아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시카고에서 지역사회 조직가로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에 관심을 두게 됐고 하버드 법대에 들어갔는데요. 법대를 나온 뒤에 민권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주의회 상원의원으로 정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방 상원의원을 거쳐서 2008년에 미국의 44대 대통령으로 선출됐죠.
오바마 대통령의 주요 업적이라면 모든 국민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인 오바마 케어와 불법 체류자 500만 명을 구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있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두 개가 모두 그 소송에 휘말려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 개인에 관한 이야기도 했지만 미국 대통령의 권한도 알아봤잖아요.
네, 미국뿐 아니라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먼저 의회에 대한 권한으로 법안 거부권이 있고요. 사법부에 대한 권한으로는 연방판사 지명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대통령은 미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일 뿐만 아니라 행정부 수반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P로 시작하는 용어 살펴볼 차례인데요. 어떤 용어인지 들어볼까요?
P is for political parties.
네, political parties, 정당을 말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체제입니다. 중간에 당이 바뀌긴 했지만 건국 초기부터 양당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ABC 아메리카, 오늘 시간에는 미국 정당 제도에 관해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양대 정당인 공화당과 민주당은 내년 선거에서 대통령 자리를 놓고 또 한 차례 격돌합니다.
I'm getting ready to do something too. I'm running for president.
4% growth and the 19 million new jobs that comes with it.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공화당의 제프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를 포함해서 이미 15명이 넘는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고요. 앞으로 서너 명 더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I am officially running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내년 초 아이오와 당원대회를 시작으로 오랜 예비선거 기간을 거치면서 유권자들이 각 후보를 검증하는 시간을 갖고요. 대규모 전당대회를 열어서 각 당의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명합니다. 그리고 11월에 본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민주공화 이 두 당의 후보들 가운데 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고르게 되는데요. 가끔 후보자 명단에 무소속이나 제3당의 후보가 등장하기도 하지만 그런 후보들이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까닭이 무엇인지 아메리칸 대학교 정보학과 캔디스 넬슨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It has partially to do with the way nominations are done.
후보 지명 절차와 일부 관련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법 때문에 제3당의 후보가 선거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가 힘들게 돼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 매우 까다롭거든요. 또 한 가지 이유라면 미국이 단일 선거구 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미국은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 당선자가 나오는 복수 선거구 제도가 아닙니다. 복수 선거구 제도 아래서는 약 15%의 지지율만 얻어도 제3당 후보도 당선될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초기부터 양당제로 내려온 거죠.
민주당과 공화당,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국의 양당제는 1800년대 중반 남북전쟁이 벌어지던 시기를 전후로 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공화당 정치행동위원회 의장을 지낸 프랭크 도나텔리 씨의 설명입니다.
역사적으로 공화당은 작은 정부를 지지합니다. 세금을 적게 걷고 연방정부 지출을 줄이고 또 가능한 여러 문제들을 주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또는 민간 차원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죠. 국제 문제에 있어서는 강력한 국가 방위를 선호하고요. 미국이 자국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동맹국들과 함께 연결해서 말이죠.
반면에 민주당은 공화당과는 다른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민간 연구단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마이클 맥도날드 선임 연구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Ideologically, the Democratic Party is liberal.
이념적으로 미국에서 민주당은 진보적이고 또 중도 좌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주당은 좀 더 큰 정부를 선호하죠. 사회를 규제하고 사회 구성원, 특히 사회 하층민에게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세기 들어 민주당과 공화당에 이 같은 정책을 상징하는 지도자들이 등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약 80년 전 대공황 당시에 미국을 이끌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때부터 정부가 좀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른바 큰 정부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 좋은 예가 뉴딜 정책입니다.
A host of unemployed citizens. Face the grim problem of existence.
미국의 경제 불황이 극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루스벨트 대통령은 노동자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제사회 부문에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는데요. 민주당 전국위원회 대변인을 지낸 멜라니 루셀 씨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Democrats have always worked and tried to help people.
민주당은 미국인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수 있게 도우려고 애써왔습니다. 미국인들이 집을 사고 자녀를 대학에 보내고 또 노인들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을 돕는다는 겁니다.
America's economic success is freedom success.
그런가 하면 1980년대에 대통령을 지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공화당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당시 레이건 대통령이 내세운 정강을 따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정부가 좀 더 간섭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공화당은 자유시장 경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면에서는 조금 다르다고 아메리칸 대학교 캔디스 넬슨 교수는 말했습니다.
In a social sense, sometimes that's a little different.
문화적, 사회적 문제에서 최소한 공화당의 일부 세력은 정부가 좀 더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큰 정부, 공화당은 작은 정부,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단지 큰 그림을 볼 때 민주당은 정부가 좀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반면에 공화당은 그 반대라는 거죠.
민주당과 공화당 정책의 차이가 있는 만큼 두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다른데요. 다시 멜라니 루셀 씨입니다.
Our core constituent groups, I would say, are young Americans.
민주당을 구성하는 중심 그룹은 젊은이들과 여성, 아프리카계 미국인, 그리고 중남미계 미국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모두를 포함하는 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공화당 지지자들 가운데는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보수적인 관점을 가진 백인 유권자들이 많습니다. 이 역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남긴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독교 원리주의자들이나 인공유산 반대운동가처럼 사회적 보수주의자들의 지지를 받는 겁니다. 사실 공화당은 오랫동안 미국 상류층의 지지를 받아왔는데요. 션 스파이서 공화당 전국위원회 대변인은 1990년대에 공화당이 새로운 지역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게 되면서 몇 가지 변화를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started to see a bit of a transition with the Republican Party.
남부에서 공화당 지지자들이 늘기 시작하고 반면에 동북부에서는 공화당 지지가 다소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공화당 지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뉴멕시코주라든가 콜로라도, 네바다주 등에서 지지를 크게 얻고 있습니다.
미국 남부의 경우 원래는 공화당을 지지했는데요. 노예 문제 때문에 민주당 지지로 바뀌기도 했다고 정치학자 캔디스 넬슨 교수는 말했습니다.
Even though the South was much more conservative than the rest.
미국 남부는 미국 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보수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예 제도 역사 때문에 대부분의 남부 주민들은 민주당을 지지했죠. 쟁점이나 철학, 이념적 면에서는 공화당에 가까운데도 말이죠. 남부전쟁 당시 에이브리엄 링컨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이 노예 해방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에 민권법이 통과되면서 다시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최소한 주정부와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산업이 발달한 동북부 도시와 서부 해안주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3분의 1이 공화당, 또 다른 3분의 1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말했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어느 한 당을 특별히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요.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들 부동층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ABC 아메리카 미국 정당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공화당과 민주당의 상징이 다 동물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화당의 상징은 코끼리고 민주당의 상징은 당나귀죠.
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당나귀가 민주당의 상징이 된 건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 덕분인데요. 1828년 대통령 선거 때 반대 세력이 앤드류 잭슨을 잭 S라고 불렀는데요. 잭 S는 멍청한 사람 또는 당나귀란 이중의 뜻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놀리는 뜻에서 붙여진 별명이지만 앤드류 잭슨이 유쾌하게 받아들였고요. 선거 홍보용 포스터에 이 잭 S란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민주당을 상징하는 당나귀 그림은 언제 나왔나요?
네, 그건 한참 뒤에 가서 일인데요. 1880년에 토마스 네스트란 만화가가 남북전쟁을 반대하는 세력의 상징으로 당나귀를 그린 겁니다. 그때 남북전쟁을 반대한 세력이 민주당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당나귀가 민주당의 상징으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공화당이 코끼리를 택한 이유는요?
네, 역시 만화가 토마스 네스트의 그림과 관계가 있습니다. 1874년에 네스트가 사자의 가죽을 쓴 당나귀를 보고 동물들이 달아나는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 가운데 코끼리가 있는데 등에 Republican Vote, 공화당의 표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코끼리 하면 공화당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네, ABC 아메리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